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기쁘게 전해드렸던 지리산 반달가슴곰 소식 기억나시죠? 종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야생 방사됐던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크게 늘어 자생이 가능해지면서 야생 거주지를 지리산 밖으로까지 넓혀주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곰은 지리산 종복원기술원에서 태어난 KM53, 올해로 4년생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지리산을 벗어나 경북 김천의 수도산까지 가출했던 녀석이라고 하죠. 짐승들에게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법인데 아직은 생태 통로 등 자유 이전을 위한 안전한 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자유를 찾고 싶었던 KM53의 성급한 가출이 결국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니 너무 안타깝고 짠한 생각이 듭니다. 5월 15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5월 15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휴대폰 뒷자리 3326번 쓰시는 분이 매일 기다려지는 장미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이진 씨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4월과 5월의 노래 장미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5월 하면 떠오르는 꽃이 또 장미인데 아마 장미꽃 축제 같은 것도 곧 많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보내주신 곡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지리산에 살고 있는 56마리 반달가슴곰 중에서 한 마리가 서식지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던 중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치여서 다리 골절상을 입고 다시 지리산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고 입은 반달가슴곰 KM53, 특히나 유난히 자유를 갈망하던 녀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가출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상을 안고 돌아오면서 상당 기간 생태학습장에 우리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상 자체도 또 문제지만 치료 과정에서 사람과 접촉해서 야생성을 잃으면 종복원기술원 내의 생태학습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해요. 자생이 가능한 개체수를 확보하게 된 반달 가슴곰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려던 환경부도 커다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 다시금 해보게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라디오 주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노년의 치아 건강을 위한 틀니 시술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먹고 살기에서는 나른한 봄날에 생기를 돋우는 채소죠. 부추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8325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26살인데요. 생리를 할 때 너무 배가 심하게 아프다고 맨날 생리통 약을 먹어야만 견딥니다. 벌써 몇 년째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100%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환자분들을 모시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또는 이제 환자분 상담을 통해서 저에게 오히려 팁을 주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 주기에 따라 동반되는 통증을 말하고 정말 떼굴떼굴 구르는 심한 분이 10분 중에 한 분. 가벼운 증상을 합해서 2분 중에 한 분은 증상을 갖습니다.
예.
최근에는 미성년, 특히 만으로 18세 이전의 생리통의 빈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구습. 또 여자는 참아야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네.
또는 이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부분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새로 생길 수 있는 부인과 질환과 구분을 못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보통은 대아리 정도, 뭐 두통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한 분들은 외출을 전혀 못하거나 뭐 직장 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 정도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동료 의사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로 잘
네.
이제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제 동료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근무를 할 때면 아 응급실 갈 때가 됐다.
아.
네, 그 남편분도 저랑 되게 친한 예. 외과 전문인데
네.
저랑 그 외과 전문의분하고 저랑 둘이서 같이 업고 갔습니다. 진짜로.
아, 그 정도로.
업고 가다가 결혼하게 됐죠. 근데 네. 사실 그냥 가볍게 배앓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프다.
맞아요.
그리고 구토, 구역감. 근데 심지어는 그냥 불안하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특히 자궁이라는 곳에서 압력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산병이라고 하죠.
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럽고
맞아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거는 뇌 안에 있는 압력과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적응이 된다고 해서 덜 아픈 맞아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로 심각한 건데도 남성들은 직접 겪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꾀병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여성들 중에도 아 이건 그냥 조금 엄살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생리통은 꾀병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네.
이게 꾀병 아니야?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호실 그래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쁜 네. 학생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사실 2차적 이득 아 이거 좀 쉬어야지 수학 시간 피해야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극소수일 뿐이고 실제로 통증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게 치통이라고 하죠.
네.
치아에 충치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분한테 너 꾀병이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생리통이란 게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 이게 1차성 생리통,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1차성 생리통인 경우에는 정상 여성하고 비교해서 자궁 내막의 조직이 형성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혈액 검사해 보면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아, 이게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
자궁으로 더 많은 혈류가 들어가서 자궁의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또 강하게 확장시키면서 그러니까 쥐었다 짰다 쥐었다 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2차성 생리통의 원인은 가장 흔한 것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생리통 참아야 돼.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2차성 생리통인데요.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종증
네.
또는 자궁내 피임기구를 가지고 있거나 자궁근종, 자궁용종, 자궁내막유착증, 골반내 염증 또는 선천성 자궁기형 등을 가진 여성에서도 2차성 생리통이 나타나는 건 즉 생리통이 있을 때 다
네.
그런 거라고 넘기면 안 되고요. 꾀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증상이 있다고 하면 왜 그러는지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생리통이 있으면 일단은 진통제를 먼저 찾게 되는데 그럴 게 아니라 1차성 생리통인지 2차성 생리통인지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학회의 그 포스터,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내가 다니는 우리 산부인과 주치 이제 저희 딸과 같이 갑니다.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
첫 생리가 시작된 딸의 손을 잡고 가는 어머니의 네.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즉 생리통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네. 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2차적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병력 청취와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2차성 생리통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원인이 없는 경우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지만 원인이 많은 경우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야지 생리통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진통제만 먹거나 아니면 무조건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처음 이제 생리를 시작하는 여학생의 경우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어머님하고 같이 가까운 동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큰 병원 가실 필요 없거든요.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진통제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약이 잘 듣고 또 어떤 약은 먹어도 별 효과가 없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끔 이제 시차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네.
해외에서 근무할 때 간혹 수면유도제를 먹는 경우가 있거나 항불안제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정신건강용제 말고도 우리가 콧물 마르는 약 있잖아요. 항히스타민.
네.
저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토요일날 먹으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약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예.
사실 이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진통 효과가 나타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두세 번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처방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동네 약국의 약사님하고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진통제 사용할 때 또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궤양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위장관 출혈이거나 혈액 응고장애,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약물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에서 알러지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약물 기존의 부작용이나 또는 위장관 질환 등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진통제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생리통을 그냥 참고 견뎌야 되나요? 약을 못 먹으면?
다행인 거는 전혀 보통 우리가 논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추신경에 억제하는 그런 아편 수용체 이렇게 경우 이제 마약 같은데요.
네.
그런 약물이 아닌 마약계는 아닌데 그런 네. 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트로 시작하는 어떤 약물인데
예.
정말 심한 경우에는 그걸 먹는 약이나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생리통이 매달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리통을 없애고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미성년과 가임기의 미혼 여성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라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네.
최근에는 이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비만하고 관련도 깊습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식사를 통해서 비만하신 분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네.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이완을 위한 요가 또는 스트레칭 등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한식 위주의 식사를 통해서 살이 찌는 걸 예방한다고 하면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약을 드신다고 하면
네.
생리통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고 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세 단어입니다. 세 글자로 된 단어인데요.
예.
우리가 가임기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 때문에 통증을 고생하신 분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통증을 갖고 계신 많은 여성분들 훌륭한 어머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의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때 평소에 앓고 계시던 질환이나 건강 관련된 궁금증들 같이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2208번 쓰시는 분, 최고의 방송 덕분에 건강 챙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선희의 노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2208번 쓰시는 분, 좋은 정보들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릴게요. 이선희의 노래입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 건강 또 구강 건강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의 치아 건강, 특히나 평생 사용해온 자연치아가 빠지기 시작해서 씹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틀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연치아를 최대한 잘 지키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요. 치아가 빠졌다고 해도 그 자리를 틀니라든지 임플란트 등의 의치로 채워넣어야 하는 이유가 씹는 기능을 잘 유지시키는 것 말고도 노년기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씹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적절한 영양 섭취가 되지 못함으로써 전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치아에 상실된 숫자와 그 치매 발생 빈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네.
치아에 상실된 숫자가 높을수록 치매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건강이 네. 뇌 건강과도 밀접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요즘은 치아 건강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져서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틀니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요?
네. 우선은 그 비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 가격이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치아를 전부 상실하거나 상실된 치아 숫자가 많은 경우에 그 임플란트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 치아가 많다면
네.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네. 개수는 두 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상실된 치아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암만해도
네.
임플란트 비용이 고가다 보니
그렇겠죠.
틀니나 부분 틀니를 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 치료 방법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죠?
틀니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틀니는 잇몸 위에 얹혀놓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씹을 때 그리고 말할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그 나사같이 생긴 임플란트를 박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시나 말할 때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틀니는 움직일 수 있고
네.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혹시 임플란트 치료는 좀 힘들고 틀니 치료만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요새는 뭐 건강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전신 질환이 심해서 드시는 약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시에 악골 괴사가 생길 수 있는 환자분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는 임플란트를 못 하죠. 또 골다공증이 심해서
네.
임플란트가 뼈하고 안 붙을 수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경우라면 틀니가 그 대안으로 추천이 됩니다.
틀니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 틀니는 우선 그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들한테 하는 완전 틀니와 치아가 몇 개라도 남아 있어서 치아에 걸어서 치료를 하는
네.
부분 틀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이용을 해서 유지력을 얻기 때문에
네.
완전 틀니보다는 그래도 사용하시는데 조금은 덜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요. 일단 진단을 하고 그 치아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뜹니다.
네.
이 모형을 이용해서 최종 본을 뜨기 위한 틀을 만들고요. 최종 본을 뜨면 최종 치아 모양이 될 수 있는
네.
틀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양초같이 불에 녹을 수 있는 왁스 플라스틱의 인공 치아를 인공치를 심고요.
네.
그거를 이제 환자 입에 껴서 치아에 이제 배열이 잘 맞는지 씹는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잘 맞는다고 그러면 이제 왁스를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틀니를 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이물감이나 통증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람의 입안에 작은 먼지 입안 들어가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
모래알갱이 네. 하나만 들어가도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큰 틀니가 입안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니를 처음 끼시면 큰 이물감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틀니 제작 과정상에서 조절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조절이 안 된 틀니는 어딘가 잇몸 점막을 과하게 누르거나 그래서 네. 통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고 초반에는 아픈 것을 일부러 참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빨리 치과에 내원하셔서 조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틀니를 착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자연치아가 해주던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나 대체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수치로만 봐도 그 틀니에 씻는 힘이 자연치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치아가 있던 시절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힘을 분산시켜서 씹는 것을
네.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아.
그리고 음식 맛을 잘 못 느끼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절충형의 시술 방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죠?
네, 말 그대로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이제 틀니의 형태가
네.
환자분한테 이제 좀 불편감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그 틀니가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임플란트 일부분을 그 잇몸뼈에다 심고 그 틀니가 임플란트에 고정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씹는 힘도 좀 더 임플란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
커지고요. 그러니까 자연치의 틀니 힘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지만 임플란트로 유지력과 지지력을 받으면 씹는 힘도 훨씬 증가가 되고
네.
그 임플란트에 의해서 지지를 얻기 때문에 틀니가 잘 움직이지 않고 탈락이 되지 않으니까 식사 시에 훨씬 편합니다.
틀니든 임플란트든 하고 나면 일단은 외관부터 달라지고 또 씹는 습관이라든지 발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적응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네. 처음 틀니를 입에 넣어보면 이가 없던 부분을 틀니가 대신해서요. 입술이 불룩해지고 주변의 볼 근육이 긴장되어
네.
오히려 틀니를 한 후 겉모습이 어색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가 없는 부위에서는 입술이 처지고 윗입술은 위로 들어가고 양 뺨이 들어가는 외모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므로 잘 알아채지 못했다가
네.
틀니가 딱 들어가면 그 부위가 이제 갑자기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모의 변화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만 해도 틀니의 유지력은 잇몸에서 얻다 보니까
네.
그 혀가 움직일 수 있는 잇몸 속과 구강 내 공간이 틀니로 인해서 좀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혀가 움직이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네.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발음 연습도 틀니를 끼고 책을 읽거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틀니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주의할 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음식 섭취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응 기간 동안에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으면요. 먹을 수도 없고 힘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한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나물이라든가 김치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것들은 그 이렇게 으깨서 갈아서 이렇게 씹어야 잘 씹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틀니로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좀 잘게 잘라서 먹거나 좀 섭취를 소량하시고 좀 연한 음식을 주로 섭취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틀니는 또 입 안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무엇보다 위생 관리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틀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죠?
아, 틀니는 인공이기 때문에 충치는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치태가 달라붙고 또 치석도 달라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잘 닦아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치아보다는 그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치아를 닦듯이 치약에 그러니까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닦으면 그 틀니가 갈려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누나 그냥 칫솔로만 닦아주시는 것이
네.
틀니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네.
틀니를 그 물 속에 담궈놔야 변형을 좀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틀니를 끼신 상태로 그냥 주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네. 틀니로 인해서 낮에 눌린 잇몸에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 틀니를 빼고 주무셔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밤에도 틀니를 끼고 주무시게 되면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자라서 꼭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네.
주무실 때는 틀니를 빼서 변형이 오지 않게 물속에 담가놓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년기에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인 틀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9210번 쓰시는 분의 문자예요. 87회 생신을 맞으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곡 번지 없는 주막 노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아, 며칠 전이 아마 어머님 87번째 생신이셨던 것 같아요.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이한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봄에 좋다라는 음식들이 참 많지만 특히 봄 부추는 인삼 녹용과도 안 바꾼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굉장히 인기를 끄는 채소가 바로 부추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부추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봄 부추가 유독 좋다고 하는 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추는요 보통 이렇게 단연생 채소거든요. 그래서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단연생 채소인데 오래전부터 보양식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부추의 특징은 이제 잎을 잘라내면 한 30일 정도 지나면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한 해에서 한 7, 8회, 많으면 뭐 10회까지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채소인데 이제 특히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초여름까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이제 아삭하고 좀 향긋한 향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봄부추가 뭐 인삼 녹용과도 안 바꾼다. 뭐 부산에서는 이 온유월 정구지는 사위도 안 준다. 이 정구지가 이제 부산의 사투리인데요.
네.
네. 뭐 부추 한 줌이 백년 묵은 채증도 가신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봄에 좀 인기를 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부추는 우리가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기원전서부터 제사 음식으로 사용됐다는 기록들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도 이 Chinese Chiv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에 이제 왕의 연회 뭐 부추랑 마늘을 올렸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있고 또 고려 그 정종 때 지어진 책에 보면은 그 부추 김치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먹는 그런 채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상북도 지방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뭐 포항 인근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추 그 생산을 하고 있고 부산의 김해라든지 이런 곳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부추를 많이 재배하는 주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추가 약간 굵은 것도 있고 좀 가느다란 것도 있고 그렇던데 종류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추도 이제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재래식 부추
네.
이걸 보통 우리가 조선 부추 또는
그렇죠.
그냥 부추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그 국밥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돼지국밥이나 제철국이나 이런데 이제 부추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보통 겉절이 같은 걸 만드는
네.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조선 부추가 되겠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고 이제 연한 부추를 우리가 보통 실부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주로 샐러드나 이런데 이제 좀
예.
억센 좀 덜 억센 편이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데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조선 부추보다 이제 더 크고 이제 약간 밑둥이 파처럼 생긴 그 흰 부추를 보통 호부추라고 중국 부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음식 이름에 호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중국에서 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요리집에서 뭐 부추 잡채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종류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부추의 생김새를 보며 살짝 작은 파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비슷한 건가요, 종류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파, 마늘하고 부추가 식물학적으로는 되게 유사한 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알리움 속의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뭐 마늘, 달래, 산채 이런 것들이 다 그 알리움 속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그 향이 나는 향신료로 사용될 수 있는
네.
살짝 매운 맛도 나고 독특한 향이 나는 그런 채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나 도교에서는 오신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음심을 일으켜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채소를 얘기하는데 이게 파, 마늘, 달래, 부추 그리고 이제 무르시라고 하는 이 그 냄새와 자극성이 있는 다섯 가지 채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알리움 속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네, 수행을 방해하는 오신채와 유사한 종류라고 하셨는데 부추가 양기를 북돋는다, 뭐 정력에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오신채 이야기 때문에 이제 부추도 아 여기에 속하는 것이구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부추를 다른 말로 기양초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소위 정력에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본초 강명에는 이게 온신 고정, 그래서 이게 신장 및 그 비뇨 생식기를 따뜻하게 하고 정력을 높인다. 이런 그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책에 적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추에 대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마늘이나 달래 같은 경우 이게 이것들도 역시 알리움 속의 채소들인데 이 경우에는 이 황화알릴이나 무슨 뭐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라고 이제 유명한 성분이 있는데
네.
이런 성분들이 그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또는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 정도는 이제 연구들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추도 유사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추의 영양학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추는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섬유소가 좀 골고루 들어있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비타민이 좀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경우는 이 재래식 부추는 100g당 한 37mg인데 보통 우리가 먹는 파의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부추의 경우는 이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딸기가 보통 뭐 그 비타민C가
맞아.
굉장히 많은 편인데
네.
한 50mg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채소의 37mg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러네요.
편에 속하고요. 이제 항산화 물질로 유명한 이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도 한 3000mg 이상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 그 이제 호부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큰 종류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적고 파는 그 호부추가 한 절반 그리고 파는 또 그 호부추의 한 절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선 부추라고 부르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 재래식 부추가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함량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부추에는 칼륨이 많아가지고 사실 칼륨은 나트륨하고 약간 기량작용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짜게 먹는 국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뭐 염록소, 철분, 타우린, 칼슘 등등 뭐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부추가 피를 맑게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네. 이 파나 부추 같은 이 알리움 속 채소의 가장 유용한 성분이 이제 황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마늘의 유용 성분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알리신이고 뭐 알릴 설파이드 같은 이런 황함유 성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황함유 성분들은 이제 콜레스테롤 생합성 저해를 통해서 뭐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또는 항균 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 이런 연구들은 이미 많이 되어 있고요. 아마 부추가 피를 맑게 한다는 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유용 성분들이 이런 그 부추 안에 있는 성분들이 그 혈소판 응집을 좀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좀 저해하고 그리고 지질 성분을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피를 맑게 또는 그 어떤 심혈관 질환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뭐 이런 칼륨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짠 국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고 또 콜레스테롤 조절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런 국밥들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사실 파는 뭐 매운맛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뭐 익혀 먹거나 하지 않으면 많이 먹기가 힘든데 부추는 매운맛이 좀 덜해서 편하게 먹기에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파를 많이 먹기가 쉽진 않고요.
맞아요.
파를 많이 먹으려면 뭐 파전 정도가 이제 그쵸.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파가 이제 매운맛이 좀 더 강한데 부추는 이제 그만큼 매운맛은 약하지만 또 유용한 성분들은 꽤 많이 들어있는 편이라서 부추는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용 성분이 많다는 장점도 있고요. 파전이 있듯이 사실은 부추를 가지고 이제 전을 부쳐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추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드시고 이제 파전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추전은 굉장히 얇고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해서 아이들도 오히려 좋아하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추는 이게 잎이 굉장히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부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금방 무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게 이제 쉽게 물러져가지고 보관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신 다음에 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 밀폐된 그릇이나 또는 지퍼백 같은 데다가 담아서 이 냉동 보관이나 이렇게 하셔야지 좀 더 이제 오래 보관해서 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봄 부추 몸에 좋다는 건 알았지만 오늘 방송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영양 성분이 가득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2792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어요. 늘 듣기만 하다가 제가 용기 내서 오늘 노래 한 곡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진 씨 목소리 들으면서 5일장에 장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노래 들려주시면 가끔 문자 보낼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문현주의 도련님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듣기만 하시다가 또 오랜만에 뭐 용기 냈다, 사연 보내본다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늘 그 머뭇거리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792번 쓰시는 분도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신청하신 곡입니다. 문현주의 노래예요. 도련님.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생리통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